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미시시피로 가실 때 이렇게 그런 들으셨던 말씀을 저도 버지니아에 살다가 알칸사에 갈때 통일하게 이렇게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로. 예. 저는 알칸사인데 릴락에 있는 이렇게 침례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김선국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가 생수교회인데요. 사실 그 지역에서 가장 이렇게 오래된 교회입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창립이 된 교회였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는 이렇게 알칸사 한인침례교로 오히려 이렇게 더 알려져 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수년 전에 이렇게 교회가 선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이름을 생수교회로 바꿨어요. 오늘 이렇게 찬양하던 가운데 생수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렇게 찬양을 할때 생수라는 단어가 나올 때 갑자기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전까지는 교회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생수라는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저희 교회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잘 예배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이태경 목사님하고 참 이렇게 공통점이 많아요. 가장 먼저 나이가 같습니다. 나이가 같고 그리고 아이들도 이렇게 비슷하게 태어났어요. 저희 첫째 사랑이가 우리 그 이태경 목사님 첫째 신이하고 딱한달 차예요. 그래서 같이 기저귀를 채워놓고 이렇게 방바닥에 내려놓고 둘이서 이렇게 쳐다보던 그때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아이들도 비슷하고 그리고 한 교회에서 이렇게 꼭만 10년을 같이 사역을 했어요. 저도 이렇게 텍사스에 있던 교회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렇게 버지니아로 전임 사역을 떠났었는데 우리 이태경 목사님께서도 10년 4개월 그렇게 사역하시다가 이거 탈라시로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참 공통점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하고 또 이렇게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사람 다 머리가 상당히 큽니다. 저도 머리가 좀 큰데 우리 이태경 목사님 와서 보니까 새롭더라고요. 안 보다가 안 보다가 우리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더 기쁘게 우리 성도님들과 사역하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참 기쁨이 되더라고요. 기쁨이 돼요. 우리 목사님 사실 우리가 목사님 생각 이렇게 처음 만남이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평신도 때 저희 텍사스에 오셨을 때 제가 지휘를 하고 있었어요. 지휘를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었는데 사모님하고 네 분이 평신도로 오셔서 승가대원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이렇게 평신도 집사님인데 늘 존경하는 제가 뭐 우리 이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하신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뭐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고 제가 사실 거짓말을 잘 못해요. 못하는데 우리 목사님 네 분을 볼 때마다 참 존경하는 마음이 저는 사역자였고 우리 목사님 네 분은 평신도셨는데도 정말 이렇게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늘 있을 정도로 참 귀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 초심을 잃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평신도로 있다가 신학생으로 가셔서 또 전도사로 사역하시다가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는 한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는 이렇게 섬기는 자로 이렇게 세워지신 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쁘고 뿌듯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우리 이태경 목사님보다 설교를 못해요. 여러분들 못하지만 여러분들 넉넉하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의 정신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가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가 다락방에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의 은혜가 아버지 이 탈라시 지역, 이 탈라사 한인침례교회 이 순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스트셀러 연탄길의 작가로 알려진 이철환이라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난 2015년도에 작년이죠. 책한 권을 쓰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 책 제목이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퀘스천 마크를 딱 달았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작가는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철환 집사님의 고백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의 삶에는 여전히 수많은 고민과 그리고 숙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글을 쓰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늘 경제적으로 어려우셨다 그래요. 그리고 고막을 찌르는 듯한 그 쇠파이프 자르는 그 이명소리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우울증까지 겪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 사람들과 특별한 차이를 그렇게 느끼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분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고통 속에서 동행하시고 고통 가운데 응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 그렇게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기로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가시적인 모습을 보면요, 성도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모습이 그다지 특별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동일한 시간 속에서 동일한 태양을 맞이하고 때를 따라 내리는 그 비와 눈과 때로는 서리를 함께 맞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성공을 보장받지도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육체적인 그 죽음에서 예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은혜, 아주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인생들은 감히 맛볼 수 없는 그런 복입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멀어있는 사람들은 이 축복을 알지도 못하고요.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러워하지도 못해요.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인생들도 이 복의 깊은 맛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복, 아주 신령한 복, 오직 성도만이 누리는 복이 있음을 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 신령한 복을 깊이 음미를 하고 있습니다. 깊이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차디찬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찬양함으로 이 신령한 복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 속에서도 예배하고 감옥 속에서도 노래하고 감옥 속에서도 춤추게 하는 이 복의 정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언어로 온전히 설명해내기는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령한 복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누리는 신령한 복은요, 택하심의 복입니다.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 평범합니다. 저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특별한 옷을 입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와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수수하세요. 예, 수수하시고 이렇게 평범해 보입니다. 입은 옷도 평범해 보이고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히 이렇게 아주 출중하게 잘생기신 분도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들 비슷비슷하게 그 미모를 유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평범합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의 그 미모의 기준이 좀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은 30세, 40세, 50세 넘어가면서 미모도 평준화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우리 모습은요 사실 지극히 평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뭐 다름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저 여러분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신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자녀의 신분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간혹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렇게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글을 못 읽으시는 분도 계세요. 그때 오셔서 늘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 글도 못 읽고 영어도 막 이렇게 ABCD도 모릅니다. 실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형편없는 사람이고 사실 어디 가서 그냥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말 세상이 내세울 수 없는 특별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분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눅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 영적인 신분은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이미 창세전에 있었다 그렇게 선을 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단어를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정과 선택이라는 단어입니다. 4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이 되고 있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언제 결정되었다고 말씀하라고 했습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예정하셨다 그렇게 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사실이 쉽게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저는 잘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기도 전에 어떻게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 상식적으로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되질 않았어요. 여러분 인간의 지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것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조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시간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인정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인간이 100m를 3초 내에 달릴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믿을 수가 없어요. 치타가 100m를 3초 내에 주파할 수 있다고 말하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전에 계시고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고 선택되었음을 끊임없이 기록을 합니다.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셨다는 이야기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렇게 선을 납니다. 여러분 창세 전에 주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신 이 신령한 축복이 오늘 이 아침 주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축복임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선택과 예정의 복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큰 은혜가 됩니다. 저는 언젠가 이 말씀을 묵상하던 가운데 선택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연인 사이였던 철수와 영희가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어요. 하루는 데이트를 하는데 난데없이 이 영희가 철수에게 질문을 해요. 자기한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솔직히 말해줄 수 있겠어? 그렇게 물어요. 칠의 겁을 먹은 철수가 대묻습니다. 뭔데 그러노? 네. 영희가 심각한 표정으로 질문을 합니다. 자기 정말 나 사랑해? 혹시 이 여자 저 여자 마구 찍어보다가 넘어오는 여자가 없으니까 나한테 매달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질문을 해요. 철수는 뜨끔했지만 시치미를 뚝 대고 오히려 발끈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교실에서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너를 마음속에 점 찍었는데 무슨 이야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과장이 섞인 철수의 고백이었지만은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을 들은 영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찍어보다가 뜻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한다면요, 이것은 신령한 복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택은 시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예정되었고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신령한 복이에요. 이 아침 신령한 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리는 신령한 복은요, 죄사함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두 번째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은혜입니까? 속량, 즉 죄사함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속량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내가 누리고 있는 복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질문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정말 나는 죄인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죄사함을 입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빚을 치지도 않았는데 빚을 갚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죄인이 아니면서 죄사함을 입는다는 것은요,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죄사함이 필요한 죄인입니까? 만약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왜 죄인입니까? 특별히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뭐 편하게 그렇게 가늠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때로는 이웃으로부터 착하다고, 적어도 이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있는데 여러분은 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셨습니까? 혹시 너무 성급하게 쉽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목사님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니까 뭐 귀찮으니까 나도 모르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죄인임을 고백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의인일 수 있어요. 도덕법으로, 사회법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왜 죄인인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음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칼을 들고 살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왔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될 이 예배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마음으로 살인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는 데서는 비난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근수근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교만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겸손을 가장해서 교만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포장을 하지만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있지만은 나의 사랑은 나와 세상을 향해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죄에 대한 결과가 사형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타락한 인생,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인을 우리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외면하며 떠나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흘려야 될 그 피를 어린 양 예수께서 대신 흘리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어요. 성경은 이 은혜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확증이라는 말은 뭐냐면 증거라는 말이에요. 증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 못 박혀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말씀이 바로 이 확증이라는 말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이면 보이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신령한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한때 저는 어머니의 지인으로부터 무이자 천만 원의 빚을 이렇게 빌렸던 적이 있어요. 젊은의 열정을 한번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빌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제 계획대로 되질 않았어요. 결국 이 돈을 모두 날려버렸는데 이 돈을 갖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돈을 다 갚을 수가 없었어요. 약속한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은 해결할 길이 도저히 없었어요. 드디어 약속한 1년이 되었습니다. 그날 어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채무자의 집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현재 이 아이의 능력으로는 원금 전액을 갚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말 부끄럽고 민망한 부탁이지만은 대학 졸업 후에 이 원금을 돌려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식 때문에 이 죄인이 되어버린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척이나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저를 불쌍히 여긴 그 채무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지금 당장 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1년 후에 갚으십시오. 아니, 1년 후에라도 능력이 되지 않으면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빌려드린 돈은 아드님의 미래를 위한 투자였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억누르고 있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막 흘러내려요.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나 자신, 어머니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나 자신, 이런 저를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시켜 주신 그분으로 인해서 한없이 눈물을 쏟아냈던 적이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저는 이런 은혜라 생각을 합니다.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될 인생이었지만은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구속 곧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우리 다 같이 후렴 찬양할까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사부 찬양을 하시는군요. 네, 파트를 넣으셔서 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죄사심의 은혜를 인하여서 찬양하며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리는 신령한 복은요. 인치심의 복이에요. 인치심. 첫 번째 신령한 복은 택하심의 복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두 번째 신령한 복은 죄사함의 복이었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가운데 성자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 신령한 복, 인치심의 복은 삼위일체 가운데 어느 분의 역할일까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신령한 복을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예정하시고 택하여 주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은 없지만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최종적으로 보증하시고 확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인치심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요 도장을 찍었다는 의미입니다. 보증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귀한 일을 이 거룩한 일들을 결코 빼앗아가지 않도록 인을 새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 구원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요 이 구원은 상당히 불안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것처럼 어제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가 오늘은 그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구원을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이 구원의 문제는 늘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은혜는 그 누구도 도둑질을 해갈 수가 없습니다. 설령 우리 안에 믿음의 회의가 찾아오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요동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인마트에 가서 라면 한 박스를 사가지고 나올 때 캐시어가 딱 찍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페이드라고 하는 형광색 딱지예요. 제가 이 플로리다를 오기 전에 아틀란타를 들려서 알칸사에 이렇게 한국마트가 없어요. 그래서 감격하면서 H마트에 들어가서 라면 한 박스를 사가지고 나오는데 페이드라는 형광색 딱지를 딱 찍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페이드라는 딱지가 붙은 이상 그 누구도 이 라면을 도둑질해 갈 수가 없어요. 뺏어가지를 못합니다. 설령 마트의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값을 지불하는 그 순간부터 이 라면은요 나의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사셨을 때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도장 찍어주셨습니다. 이 도장, 이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영적인 신분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수시로 변해요. 엘리야가 성령의 사람이었지만 불의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 죽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 로뎀나무 안에서 널브러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환난과 곡고와 곤고와 박해와 병들므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젠가 저희 아이들이 20불짜리 지폐 한 장을 가지고 장난을 칠 때가 있었어요. 어릴 때였기 때문에 10불이 뭔지, 1불이 뭔지, 5불이 뭔지, 20불이 뭔지, 심지어 100불이 뭔지 뭐 전혀 모를 때였어요. 지켜보고 제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가운데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 녀석들이 가지고 놀다가 그냥 휴지처럼 그냥 이렇게 어디 던져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곰곰이 고민을 하다가 지폐 1불짜리 지폐 두 장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 애들아, 아빠가 가지고 있는 이 두 장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한 장하고 바꾸지 않을래? 네. 여러분,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바꿨습니다. 바꾸더라고요. 가치를 모르는 아이들의 모습이래요. 10불이 뭔지, 1불이 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해 내기조차 어려운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복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은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그 썩어질 복과 바꾸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 택하심의 은혜, 죄사심의 은혜, 인치심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을 마치면서 서두에서 드렸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어서 행복하십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탈라시 한인침례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